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거룩한 정결한 삶입니다. 이 정결한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한 정결해지는 역사가 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해서 부정하게 될 때에도 다시 깨끗해지게 되어서 다시 성결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거룩의 삶입니다. 이 거룩의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옵션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다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명령해 주십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의 성품이 바로 이 거룩의 성품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피조물, 그의 백성들에게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쫓는 자로서의 그런 거룩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거룩을 옵션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의 하나로 인식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인식을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케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만 지킬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기 앞서 오늘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거룩을 추구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몸부림치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져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다수의 우리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이래로 참 이 거룩이라는 문제가 좀 부담이 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서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거룩을 내가 추구하며 그 거룩을 쫓아 살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부담감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뭐 그런 거와 관계없이 뭐 사람들이 다 적당히 하고 사는데 뭐 나만 특별히 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라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고 그 거룩한 정체성을 우리가 지닌 자로서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한번 깨달아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데 이 관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항상 부담감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거룩을 쫓아 살아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과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청년이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까? 물론 청년들은 젊은 혈기와 정욕에 쌓여서 대다수의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보다 그런 어떤 그런 혈기라든지 정욕으로 인해서 죄 짓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연약한 그런 것들을 노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 그 행실을 깨끗케 해야 된다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청년이건 장년이건 노년이건 관계없이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가야 되는 문제는 누구든지 나의 관계없이 다 우리에게 해당이 되고 우리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이에요. 이건 젊은이들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지 무엇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의 행실을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탄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것, 이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정결케 하는 능력이 없지만은 말씀을 따라 삼갈 때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역사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끗케 하는 역사가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깨끗케 하신다는 거예요.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은혜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행실을 깨끗케 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케 정결케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만 우리가 정결한 삶을 성결을 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간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스탠다드, 좌표가 됩니까? 표준이 됩니까? 기준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스탠다드, 표준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자신의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지식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입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할 수 있는 바른 기준은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오직 우리에게 말씀만 따라 삼가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과 더불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서 선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려지게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행실이 깨끗합니까? 여러분 깨끗하다는 것은 정말 어떤 도덕적 기준에서 내가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깨끗함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 수준에서 뭐 어떤 바이올레이션을 하고 어떤 규칙을 위반하고 다른 사람들이 짓는 그런 어떤 부정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깨끗하다 부정하다 이 정도를 우리가 논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잘못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수준에서 어떤 죄다 잘못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둘이 1대1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만이 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안 사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깨끗하지 않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것을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관계해서 우리가 깨끗하지 않다. 죄인이다. 그 문제를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서 있는 자로서 몸부림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행실을 저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이런 탄성에 젖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이 다윗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19편을 지은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주시는 것은 그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 정결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따라 삼갈 때 우리는 거룩해지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부정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그 거룩해지는 삶으로 가는 그런 방법을 그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저작이다, 말씀이다라는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교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교훈을 받으셔야 돼요. 책망을 받으셔야 돼요. 바르게 함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말들은 언뜻 좋은 것 같지만 우리에게 격려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격려하지 않고 기분 나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책망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잘못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책망하면 여러분 기분 나쁩니다.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그거는 지금 그런 행동은 잘못한 거예요 라고 지적을 하면 분명히 기분 나쁩니다. 근데 그런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책망 받는 거 좋아하세요? 근데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다 책망을 이렇게 부모한테 쉽게 책망을 받습니다. 뭐 어리기 때문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너 왜 그렇게 했냐고 책망을 하죠. 간섭을 하죠.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서 이제 자라면은 간섭하고 책망하고 교훈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책망이다라고 말해주는 걸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받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빠, 엄마 왜 그래? 나 애가인지 아니야? 왜 나한테 자꾸만 그렇게 말하는 거야? 간섭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제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들어서 아빠 나 애 아니야. 자기가 애가 아니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아이기 때문에 듣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을 받아야 돼요. 교훈을 받고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데 바르게 함과 책망을 받는 이유가 바르게 함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책망받지 않으면 바르게 되지 않아요.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오냐 하는 애들은 스포일 된다 그러죠. 책망받아야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바르게 시정이 되고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크리스천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 살 때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책망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책망을 받고 교훈을 받고 그래야지 바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망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시정받고 코렉션을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생각하시게, 나는 뭐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책망받을 필요가 없어, 나는 다 자랐어.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다라야 된다라고 우리의 목표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인이 아닙니다. 성인 군자도 아니고, 카톨릭에서 늘 말하듯이 무슨 어떤 세인트, 뭐 성인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다다른 사람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다다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돼요. 죽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내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연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잘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을 책망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의 그릇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말씀 속에 비춰서 결국 그것이 바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따라서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그 말씀 계명을 지키고, 그렇지 않을 것은 않고, 이 지켜서 결국 지킨다는 말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삼가 말씀에 따라 지키는, 말씀만 지킬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주의 말씀만 지키는 삶,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행실이 깨끗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케 하는 능력이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생수의 강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서 성결한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온전히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대상이에요. 방법입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결한 삶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본문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한 믿지 않음을 보게 많이 됩니다. 제대로 주님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있음도 모릅니다. 주님이 과연 계실까? 여러분, 누가 주님을 찾겠습니까? 주님이 실질적으로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찾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찾습니다. 그것이 믿어요. 상주시는 이심을 바라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계심을 믿는 자들은 분명히 그분이 우리에게 보응하시고 그리고 상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을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막연하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찾지만은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찾는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주님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만남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우리가 찾을 때 만남바 되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 성경의 역대하 보면은 역대하 1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남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남바 되시려니와. 주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너희의 만남바 되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으면 인격적인 만남을 말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피상적인 그런 어떤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피상적이고 실제적이지 못하면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와의 관계를 재고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는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나 옆에 있는 친구들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찾으면 만나지는 관계입니다. 1대1로 만나지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그분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성품을 찾고 그분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만나질 때 그런 릴레이션십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퍼스널한 릴레이션십, 개인적인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추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찾으세요. 찾을 때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만남바 되어지는 이 실제적인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세워지길,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후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며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이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단순히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에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내가 주관적인 체험이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객관적인 하나님, 우리가 피상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소개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만나지는 바가 되어지는 이 만남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이런 만남의 역사가, 만남의 관계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의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과 만남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남의 그 은혜를 더욱 갖기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주를 찾을 때 무엇을 찾냐 하면은 단순히 그냥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시편 119편 5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개정판에는 주의 은혜가 빠졌는데 사실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다는 이 은혜가 거기에 빠졌어요.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만나주실 때 그냥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런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구하면 구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하나님과 우리들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거룩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구하고 만나고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나갈 때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이 은혜 주실 때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바로 변화되고 정결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조금씩 안 변하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을 찾을 때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2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은 주의 도를 행하는 자가 됩니다. 주께서 명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주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긍휼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놀랍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한 사람들이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를 몰랐던 사람들, 성경에 처음서부터 주를 알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하나같이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라는 사람도 그렇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그렇죠.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킬 수 없던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구했던 삶이 바로 모세의 삶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은혜 아니면은 표현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을 찾는데 구하는데 그냥 단순히 대충대충 해서 주님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건성으로 주님을 믿지 마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보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나한테 지금 100% 주고 있는가? 이 사람이, 이 아무에게가 나한테 지금 100% 전심을 주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인간과의 교제 속에서도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전심을 가지고 사람과 관계하고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전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간사하다고 할까요? 전심이 아닌 온전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전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면 신뢰가 안 갑니다. 특히 남자 여자 교제할 때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교제하고 사랑한다는데 전심이 아닙니다. 분심입니다. 마음은 여쪽에다 두고 또 마음은 또 저쪽에다 줍니다. 과연 그러한 교제, 그러한 사랑이 제뉴한하고 온전한 신실한 인간과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교제 속에서 보여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시는 게 뭘까요? 사람들도 인간들도 사람들과 교제하고 친분을 나눌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봐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나는 알았는데 실망했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아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누누이 거듭 나오는 말씀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래서 여기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상을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여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전심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다 우상에게 다 뺏겼어요.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에 다 뺏겨버렸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전심을 가지고 온맘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님을 섬기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뺏겼던 우리들의 모든 그 전심의 마음을 전심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지,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진짜 크리스천, 진짜 참신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전심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찾을 때 거기에 뭐가 오냐면은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해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능력과 은혜가 임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신앙이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해서 결국은 이 거룩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거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해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정결케 되어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요구하세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 전심으로 그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마음을 전심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그렇게 정말 전심으로 나를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냐? 그럼 너의 마음, 너의 모든 마음을 나한테 줘라. 그럼 내가 주겠노라. 내가 은혜를 주겠노라. 내가 능력을 주겠노라 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심을 드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전심, 하나님 안 됩니다. 아, 이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전심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with all your heart, 전심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 이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 재물이 있는 그곳에 뭐라 그랬어요?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이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그래서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온맘 다하여 찾으시고 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범죄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셔야 돼요. 그것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여러분 차곡차곡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둡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내 마음에 주님의 말을 숨겼습니다. 숨겼다고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Your word I have treasured in my heart.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이런 treasure라는 말로 그런 단어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보화처럼 소중히 내 마음속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이 treasure라는 이 단어 명사는 보물, 재물, 보물, 보화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동사는 마치 보물처럼, 보화처럼 소중하게 간직한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화처럼 소중히 내 마음속에 간직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보화처럼 소중해서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간직합니까? 아니면 뭐 중요하지 하고 보화처럼 정말 소중히 간직하세요? 아니면 말로만? 아니면 생각으로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이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만이 여러분 간직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둔다는 것이 그냥 좀 성경책을 좀 읽고 암송한다고 그것이 마음에 두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보화같이 가장 프레셔스한 것이, 귀중한 것이 될 때 나에게 간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뭘 간직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보면은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Nothing you desire can compare with her. 아무것도, 진주보다 귀하다니, 진주가 뭐를 말해? 꼭 진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화, 보석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가장 프레셔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 꼭 보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어떤 분은 아, 저는 보물이 없어요. 보물 말고요, 보화 말고 뭔가 가장 프레셔스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한 가지씩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학위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건강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내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내가 성취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사모하는 그보다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여기 보세요,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그 대상은 정해지지 않지만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이 거기는 다 포함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으로도, 그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이 지혜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밑으로 자꾸만 내려보내요.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말씀보다 더 사모하기 때문에 결국 말씀보다 더 못한 취급을 하고 사는 거죠. 말씀이 보화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걸 트레저하지 않는 거예요. Thy word I have treasured in my heart. 내가 소중히 간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treasure, 소중히 간직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소중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precious하고 귀하기 때문에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가장 큰 보화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만났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을 추구하는 우리의 자세가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만 쫓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전심으로 주를 아까도 찾았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구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사람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읽으세요. 어떤 학생이 기도 리스트를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 리스트를 해가지고 올렸어요. 이제 기도 리스트를 제가 이렇게 보는데 학생이 누가 썼어요 했던 거네요. 누가 썼는데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기도 리스트 중에 뭐라고 됐으면은 성경 읽기, 성경을 전심으로 성경 읽기라고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리스트 제목을 보고 제 은혜를 어떻게 이런 멋있는 말을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성경을 그냥 읽기라고 써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전심으로 성경 읽기예요.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나도 앞으로 좀 전심으로 성경을 읽어야지. 여러분들도 전심으로 성경을 읽으세요. 왜 은혜가 안 됩니까? 전심이 빠져서 그래요. 자꾸만 전심이 아닌 분심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Divided heart가 아니라 undivided heart, 한결같은 마음. 여러분, 그런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 범죄치 않으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소중히 간직합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모할 그 어떤 대상보다 내 마음에 두는 이 작업. 여러분, 이 마음에 두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모든 우리들의 모습이죠. 전심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쓰는 거, 이 모든 것이 제가 간곡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을 필사하고 쓰고 암송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간직히 treasure in my heart,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깊이 새겨지고 간직되어지는 그 어떤 사모할 것보다 더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을 알아요. 은혜 받는 것 맛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읽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sweeter than honey,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꿀송이보다 달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이러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둘 때, 전심으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둘 때, 새길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정결한 삶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은 바로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정결해집니다.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점 때문에, 한계로 안 되기 때문에, 거룩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거룩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새 생명을 주어서 새 생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그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드리셨다는 말이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자기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받은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노라.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입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입은 자라면 누구든지 들어가서 죄 씻음을 얻을 수 있고 정결케 될 수 있고 거룩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덧입은 자입니다.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시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새로운 산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정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그의 죽으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임을 내가 믿는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인지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나의 주요 그리스도시요 나의 왕이요 나의 my Lord and my Savior 나의 주요 구세주임을 믿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